2019년이 되었습니다. 2019년 그러니까 2020년으로 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해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데요. 예, 저는 19년 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Y2K라고 해서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면 모든 컴퓨터가 삭삭하고 특히 머세디스 벤츠가 브레이크다운 할 것이라고 제가 벤츠 몰고 다니는 사람도 송구영 신예배를 못 왔습니다. 한두 분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네, 제가 그때는 비즈니스를 할 때가 돼서 항상 그 한국이나 이런 물건이 에어로 많이 들어오는데 12월 30일 날 갑자기 전부 물건을 안 실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중에서 비행기가 오다가 갑자기 2000년으로 바뀌면 엔진이 멈춰서 비행기가 떨어진다는 그런 소문들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루 타는 밖에 쉬었습니다. 그 밖에 물건이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는 참 사람들이 모르죠. 머리를 써가지고 일부러 교회 안 오고 일 안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고 왜 그런 것들을 믿는가.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누가 와서 2019년 1월 19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1월 19일에 예수님이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예로 든 거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19년에는 우리가 좀 더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맞는 것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분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결혼식에 가셨습니다. 예, 결혼식에 가셨다는 것부터 좀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결혼식 파티에 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파티에 갔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요한은 굉장히 일절에서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시간과 장소가 나오면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가장 심플한 의도는 뭐냐면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다 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성 혹은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 시간과 장소를 저자들이 언급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은 1장 29절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날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보입니다. 안드레 요한을 만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난 것이 1장 35절에 의하면 둘째 날이었다고 기록되고 있고 2장 1절로 가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요한이 단계적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8마일 정도 그러면 한 14km 그러니까 걸어가면 한 시간에 빠른 걸음으로 4km를 걷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그러면 4시간 정도 천천히 어머니를 모시고 가려면 훨씬 더 걸렸을 것 같아요. 미리 가서 주무시지 않았을까. 나사렛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 가나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제일 마지막에 가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첫 표적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This was the first miracle, first sign. 그 말은 뭐죠? 그 전에는 예수님이 아무런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즉, Jesus lives as an ordinary man until this time, until he performed his first miracle. 첫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을 때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십니까? 라는 예수님 반응이 이해가 되죠. 예수님 지금까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숨겨왔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목수의 아들로 살아왔는데 거기서 표적을 행할 때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약간 제가 11절로 갔다가 앞으로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좀 이상하죠. 우리가 우리 발로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 계속 자기의 정체를 숨겨 오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뭔가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별로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친척 혹은 아는 사람의 결혼식이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또 제자들까지 함께 왔는데 포도주를 어떻게 좀 해줘야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왜 예수님이 그런 반응을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셔야 오늘 스토리가 좀 편안하게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 상당히 두려워 같다. 엄마한테 여자요 이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상관이 있죠. 친척인데 아들인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결혼식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가셨고 제자들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은 상당히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결혼식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자 우리가 1장에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척이라는 것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은 빼고요. 세례 요한은 뭐 제자가 아니니까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친척이었고 요한과 야고보도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도 같이 갔다는 얘기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 특히 벳세다에 있던 사람들과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요한이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짐작컨대 이것은 요한의 가족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이 많이 짐작을 하죠. 왜냐하면 저자들이 되게 자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냥 결혼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것은 우리가 추측일 뿐 증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결혼식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잔치를 하면 사람들을 초대하면 가장 중요한 음료가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음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항상 포도원이라고 표현하셨고 또 예수님도 15장에 가면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들의 삶에서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음료였음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이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바람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엘리의 아들들도 술 취해가지고 또 아론의 아들들도 술에 취하는 바람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는 사건들이 우리는 구약에서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에서 왕자들에게 교훈을 남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포도나무도 쳐다보지 말라. 여러분 앞으로 포도 따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자 같은 삶을, 왕자나 공주 같은 삶을 사시려면. 그런데 제가 이제 농담반 진담으로 하는 말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도 쳐다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요 뒷부분은 여담입니다. 왜냐하면 쳐다봐도 괜찮습니다.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되려면 술 취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많은 왕들이 포도주를 즐기다가 너무 많이 마시다가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주제가 술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되느냐 하는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대답은 안 됩니다. 술을 마시는 게 죄냐? 아닙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심으로 다른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닌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심으로 믿음이 약한 자나 어린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죄라고 예수님과 사도가 분명하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 술 끊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임에서든지 구역에서든지 청년들이 양부든지 어떤 모임에서도 술을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당국한 부탁이고 살벌한 명령이고 예, 술 마시지 마세요. 예수님도 마셨는데요. 예, 좀 다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또 유럽도 물이 나쁘기 때문에 그들은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는데 우리는 물이 좋습니다. 색깔이 굉장히 좋고요. 서울도 물이 굉장히 좋고 뉴욕의 물은 세계 베스트입니다. 물병을 사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장들이 제발 말을 놓아라 사지 말라는 캠페인 할 정도로 능욕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 많이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마시고 싶으시다. 혼자서 몰래 마시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뭐 찾아낼 수 없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함께 모인 자리에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상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중하게 금지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스라엘은 이 잔치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음료였고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시편 104편 15절 같은 구절을 보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집주인과 신랑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고 주인과 일하는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을 본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문제를, 그 일을 바라보고 있다가 다른 방법이 없죠.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음료가 떨어졌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마리아로서는 예수님에게 가서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뭐라고 그랬을 때 한국말로 이게 영어로 아니 여기 우리 번역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예수야 아니면 아들아 뭐 이런 식으로 불렀겠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자 예수님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한 것이 어떤 문제일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마리아와 이 하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접근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 흔히 간과하는 일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여러분들이 결혼식에 호스트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집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떡국을 먹이기 위해서 초대를 했는데 떡이 없어졌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시체떡에 반응하실 수 있을까요? 네. 많이 놀라고 당황할 것입니다. 그렇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가서 물론 마리아의 잔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침착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되는 상황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하다. 또 무엇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졌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팩트를 그대로 예수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When we pray because we lack something important, a lot of times we go nuts, bananas. 그런 말들이 있죠, 영어로. 네. We go crazy. 그리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난리를 떱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침착하게 예수님에게 가서 They ran out of wine. 우리가 한번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예레미야 33장에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cry out to me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너무 울부짖기만 하고 떠들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We cry out too loud. We will miss when God speaks to us. 때로는 부르짖어야 될 때도 있지만 부르짖다가도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읽던 말씀을 계속 읽으며 뭐 이렇게 가득 열어보지 마세요. 요술 이렇게 하면요. 이에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이런 것만 나옵니다. 이게 아닌데 다시 열면 너도 가서 속히 하라. 다시 열어봤습니다. 와서 내가 한 일을 빨리 하라. 이게 다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평소에 보던 말씀을 그대로 꾸준히 읽으시면 우리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부르짖어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조용히 가서 주님께 아뢰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다려보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 우리가 보기 전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응을 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woman, what does it have to do with me? 굉장히 이상한 표현인데요. 히브리어로 woman이라는 이 표현은 이디안가 뭐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이것을 보다가 잊어버렸었는데 자, 기디안가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아무한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자기 아내나 자기 누이나 자기 어머니에게만 쓸 수 있는 할머니에게만 쓸 수 있는 친족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었다고 해요. 길 가다가 갑자기 나도 예수님을 본받겠습니다 하고 아무나 보고 여자야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자, 이것은 두 가지만 해석을 하는데요. 가장 친근한 여성들에게 쓰는 호칭이었다 라고 말하고 또 한 가지는 허와이 디스턴스를 두는 예, 아주 예의 바른 또는 주의 깊은 거리를 두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막 쓰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존대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자여라는 것은 예수님의 반응은 먼저 어머니를 존경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하거나 영어로 번역하면 굉장히 이상한 번역이 되는데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표현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뭐를 무례하게 요구할 때 당신이 왜 건방지게 나한테 이런 요구를 했냐 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장군 요압이 다윗에게 와서 아비새를 죽이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다윗이 바로 한 마리 그 말입니다.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쉽게 말하면 건방지다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 건방지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진 않았을 거예요. 단 그때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이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다 알 텐데 아직 나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시간은 되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예수님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터랙션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When Jesus responded that this is not the time for me to perform any miracle, it's too early to reveal my identity. But Jesus' mother's words actually moved him to do that.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아직 나를 나타내지 않을 때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말씀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되는 묘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재밌지 않아요? Human being forced divine God to do something that he didn't want to. 이것이 기도의 힘이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르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는 움직여주실 수 있음을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안 됐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하인들을 불러서 시키죠.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터랙션을 솔직한 얘기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때가 아닌데도 그걸 하셨을까? 예, 논리적으로 가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이게 신비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행동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Anything to pray for that doesn't seem to be possible. Just like there's no why. Mary didn't think Jesus would do something for her, but he did it. There was a miracle. 여러분이 그런 기적이 필요하신가요? If you need a miracle from God, 자원. I need a miracle. 여러분 기적을 잘 안 믿으시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기적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기적이었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We are filled with God's miracles. His incarnation, His resurrection, our salvation, everything around us is a miracle. So He will perform a miracle for you if you ask Him earnestly and if it is for God's glory.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에 가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답을 안 줬거든요.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My time is not yet here. But Mary told the servants that do as he tells me to do. 예수님의 어머니가 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움직이실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뭔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뭔가 하실 것이라는 것은 믿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미스테리스한 사건이 계속, 대화가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여섯 개가 있다. 유대인들이 집에 오면 손님들이 오면 손과 발을 씻는 그것을 위해서 큰 돌 항아리가 여섯 개 있었음을 봅니다. 주인이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요. 이 돌 항아리를 계산을 하면 두세 통 되는 항아리는 약 20에서 30갤런 정도가 되는 통이라고 합니다. 이 30갤런이면 100리터 정도 됩니다. 1리터짜리 소다 100병이 들어가는 항아리 6개죠. 600리터 정도 들어가는데요. 자, 포도주 600병 정도면 얼마나 이게 많은 양일까요? 자, 한 병에 1리터짜리 한 병으로 몇 잔 정도 나왔죠? 포도주 안 마셔도 모르고 포도주 마시는 분 대답하자 해서 뽀록나겠죠. 한 5잔, 10잔 나온다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포도주입니다.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들게 하신 거죠. 여섯 통에다가 물을 채우라.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가끔 웃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설교를 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제목이 뭐였지 아세요?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다. 옛날 부흥회였습니다. 설교를 굉장히 은혜스럽게 들었는데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었다. 이 7절을 볼 때마다 그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그 여섯 항아리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해서 가득 채웠습니다. 자, 연회장에게 MC에게 갖다 줬습니다. 연회장이 맛보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 맛이 있었느냐 라고 주인을 칭찬하는 것을 보는데요. 아무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인들만 알더라. 이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신 것 같아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게 말하는 순간 물을 도로 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 하인들만 왜 이것이 그렇게 좋은 포도주가 되었는지를 알고 비밀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표적이 됩니다. 제자들은 아마 뒤에서 그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가면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는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위기가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아주 기쁨의 상황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Christ turned to joy. Jesus turned crisis into a festival. 여러분 아까 그 부흥사의 말씀을 빌리면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몸이 건조했다면 심지어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아직도 몸이 건조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Why is my life dry? Why don't I have joy?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 드려보고 싶습니다.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happiness and joy? 행복과 기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건 제가 시험을 봐야 돼요. 제가 10년 동안 수십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행복과 기쁨의 차이. Happiness comes from external things. Joy comes from the heart. Joy comes from God. Happiness is external. Joy is internal. 행복은 외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It is temporal. Joy is internal and lasting. 영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고 계시다면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When you face trials,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consider it pure joy. 기쁨으로 여기라,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봤는데 여러분들 그걸 랜드에 올리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두 번의 예언이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또 선지자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은 잡힐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과 예언을 통해서 바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면은 이제 박해를 당하고 잡힐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물론 바울이 그걸 전혀 모르고 갔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몰랐다면 이제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가요? 네.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스토리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고난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Sometimes even if we knew the suffering or trials waiting for us, it is God's will for us to go through them. So Paul went to Jerusalem. He got persecuted, arrested, but he was sent wrong under the Roman guardsmen.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은 바울이 예루살렘이 잡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sometimes suffering and trials are the gateway to a bigger glory, bigger story of God.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이 우리가 원망할 제목인가 아니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이 오늘 뭔가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믿음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더 먼저 알았던 것 같은 좀 이상한 스토리예요, 이게. Almost seems like Mary knew before Jesus that he had to do something. He had to reveal his identity.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가 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Our crises do not mean that they are the end of our life. Could be a new beginning. 가나온인 잔치에 있었던 이 위기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That was the beginning of Jesus' public life.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뒤집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Instead of thinking I'm done, I'm finished, rather we should think maybe a new beginning is coming in Christ.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지 않을 것인가. Chuck Colson은 여러분 다 아시나요? 이제 옛날 스토리가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Chuck Colson was the attorney for White House, President Nixon. And he was the main culprit of Watergate scandal. Watergate scandal 뭔지 아세요? 대통령 선거할 때 민주당 청사에 도청 장치를 해서 그다음에 선거운동 전략을 다 도청했던 놀라운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척 폴슨과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죠. He was in prison. He thought his life ended there. He was a prominent lawyer and he was a legal advisor to the president. He thought he had all the success, all the glory. But when he was in prison, he thought not. But Jesus was waiting there in prison for him. 첫 벌써 이것을 예수님은 안답니다. Met the Lord in the prison. When he was released, he began the prison fellowship ministry. He saw the prisoners and his families were suffering. And he campaigned that we put too many petty criminals in jail and their lives are ruined and their families are ruined. 석벌스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잡범들이 다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의 인생은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어지는 걸 그가 보았습니다. 그 특별히 자녀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그가 프리즌 펠로우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쯤 되면 부모가 수감되어 있는 가정에 자녀들에게 선물을 보낸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 아주 사소한 일로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캠페인을 벌여서 작년 초에 통과가 된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수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아주 마이너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수감시켜서 정부의 예산도 많이 웨이스트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캠페인을 벌여서 그 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완전한 법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한 사람이 첫 홀슨입니다. 여러분 그가 워러게이트 스캔들로 감옥에 갔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작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지금 첫 홀슨이 남기는 레거시는 어마어마합니다. 첫 홀슨 His life turned around. He was put into jail. And all he did as a lawyer was shameful things. But everything he did as a prisoner and afterwards as a Christian is an amazing grace.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온다면 이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위기를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놀라운 기쁨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Only Christ can change, turn our crisis into joyful experience. 여러분 이 기쁨을 찾으시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려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Whoever comes to me will never hunger. And whoever believes in me will never thirst.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The Son of Man came to give life, abundant life to the sheep. 예수님은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Tell you all the things to give you full joy.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 삶 속에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과 기쁨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더 새로운 출발을 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